상상해 보세요. 어떤 규칙을 막 너무나 완벽하게 또 너무 열정적으로 잘 지켜서 오히려 그 완벽함이 스스로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열심을 낸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엄청난 미덕으로 꼽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성실함이나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은 늘 박수를 받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바탕으로 한이 통찰력 넘치는 설교 말씀인데, 이른바 종교적 모범생이 되는 것이 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함정인지,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낱낱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열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역설인 거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그 거룩한 열심이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괴물로 만드는지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네, 진짜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도 많았고요.
맞아요. 이 설교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고대 중동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역사 수업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신의 성취와 도덕성을 무기로 타인을 어떻게 짓누르고 또 스스로를 신격화하는지 그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아, 자, 이 부분을 좀더 파헤쳐 보죠. 그 핵심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산상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니 하러 오셨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대목이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존 체제를 다 박살내는 혁명가인 줄 알았을 텐데, 오히려 규칙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셨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상황이 마치 보드 게임의 룰북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운 학생과 진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차이 같더라고요. 룰북을 외운 아이는 게임의 목적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누군가 주사위를 조금만 늦게 던져도 막 규칙 위반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결국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리잖아요.
오, 보드게임 룰북 비유가 이 상황의 뼈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요. 그 규칙을 무기 삼아 다른 플레이어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 아이가 바로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1세기에 그야말로 탑클래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거나 회칠한 무덤이라는 험한 혹평을 쏟아내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들의 초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을 받고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갈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겠다고 일어난 평신도 경건 운동의 주역들이었어요.
아, 처음 시작은 되게 순수하고 좋은 의도였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목적 하나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수만 가지의 세부 시행 규칙,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미줄을 쳐놓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안식일 규정이 대표적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치유 행위조차 일종의 의료 노동으로 간주해서 불법으로 규정했던 그 경직성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룰북에 갇혀 게임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극단적인 형태죠.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생명과 자비의 본질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나는 안식일에 걸음수를 정확히 지켰어, 혹은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어, 이런 자기 증명과 외적 행위의 기록만 남았죠. 예수님이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종교인들이었던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극언을 퍼부으신 건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회치를 해서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가득하다는 영적 부패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의학적 소견에 가깝습니다.
아, 썩은 시체라는 표현이 진짜 강렬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혼란이 약간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자본주의나 성과주의 세상은 철저한 보상 체계로 돌아가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주 중요하죠.
직장에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내면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릅니다. 세상은 그 열심의 결과물을 박수치며 환호하죠. 그 사람 내면에 탐욕이 있든 없든 결과만 좋으면 유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신앙 안에서는 그 열심이 스스로를 도취하게 만들고 남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평가지표와 신앙이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과주의는 철저하게 what, 즉 무엇을 이루어냈는가에 집중하죠.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이 짚어내는 영적인 평가지표는 철저하게 why, 즉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하는 깊은 내면의 동기를 추적합니다.
아,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가 핵심이군요.
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종교적 영역 안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는 엘리트 사원이 된 셈이죠.
기도의 분량이나 구제의 액수, 금식의 횟수를 일종의 KPI처럼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엔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엔진은 나는 저 쓰레기 같은 죄인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지독한 우월감이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영적인 나래시시즘이죠.
와,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니까 남을 정죄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열심이 교만과 위선으로 변질되는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설교 말씀에 인용된 단테의 신곡 이야기가 뇌리에 진짜 강하게 박히더라고요. 지옥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살인자나 도둑보다 이 위선자들이 지옥에 훨씬 더 깊은 밑바닥인 8층에 떨어져 있다는 그 설정 말이죠.
네, 당대 사람들이 위선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구체적으로 왜 살인보다 겉으로 선한 척하는 위선을 더 악질적인 범죄로 보았을까요?
단테의 묘사를 보면 그 이유가 시각적으로 아주 섬뜩하게 드러납니다. 지옥 8층에 있는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망토를 두르고 끝없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토의 안쪽은 엄청나게 무거운 납으로 꽉 차 있어요.
헉, 금빛 망토 안에 무거운 납이 들어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 무게에 짓눌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럽게 걸어야 하죠. 밖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속으로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썩어 들어가는 이중성을 완벽하게 형상화한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눈에 띄는 범죄는 사회가 즉각적으로 격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나 도덕의 이름으로 포장된 위선은 공동체의 신뢰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적이고 악마적이라고 본 겁니다.
악마적이다 그 표현이 영국의 사상가 C.S. 루이스의 통찰로 바로 또 연결이 되네요. 루이스가 우리 안의 동물적 자아보다 위선에 속하는 악마적 자아가 훨씬 더 나쁘다고 일갈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약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보통 정욕이나 탐식, 분노 같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죄, 즉 루이스가 말한 동물적 자아가 통제 불능을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셀이나 창녀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눈에 띄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적어도 스스로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죠.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마적 자아에 지배당하는 위선자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악마적 자아는 교만, 독선, 타인을 향한 멸시, 그리고 영적인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영적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나는 의롭고 완벽하니까 구원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아,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남을 심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타락했던 방식 그 자체거든요. 루이스는 육체적인 충동에 휘둘리는 것보다 겉으로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고 속으로 타인을 경멸하는 그 오만한 위선이 본질적으로 지옥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본 겁니다.
내가 짓는 죄를 선함과 거룩함으로 정교하게 포장하는 것. 그래서 자신마저 완벽하게 속여넘기는 이 무서운 상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맹독이 그냥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비극의 진짜 깊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다음 세대와 공동체로 번져나가니까요.
설교 말씀은 이 악마적 자아가 문을 닫고 들어간 가정 내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너무나 아프게 지적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 말이에요.
사실 흔히들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화려한 문화에 이끌려서 혹은 너무 이성적이라서 신앙을 버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의 진단은 훨씬 더 뼈아프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는 세상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서 가짜, 즉 이중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한없이 자비롭고 헌신적인 천사처럼 행동하던 부모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가족들을 향해 냉혹하게 돌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그 소름돋는 이중성이요.
네, 혹은 식탁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학별로 남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레이더는 그것을 귀신같이 포착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진심인지 연기인지 다 알아채잖아요.
맞아요. 부모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수년간 지켜본 아이들의 내면에는 종교 자체에 대한 깊은 환멸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믿는 저 신은 사람을 저렇게 앞뒤가 다른 괴물로 만드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저런 가짜 신앙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복음의 방해물이 역설적이게도 짝퉁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치게 만들죠.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꺼내든 탕자의 비유가 더 엄청난 파급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과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핵심이었죠.
그런데 설교 말씀은 이 비유에서 놀라운 반전을 줍니다. 진짜 탕자는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큰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자인지, 진짜 탕자인지 설교 말씀이 날카롭게 해석해줍니다.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기 의에 빠져 동생이 죄만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잖아요.
네, 큰아들의 대사를 보면 그의 내면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섬뜩할 정도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명대로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따지죠.
와, 완전 거래처 직원 같은 말투네요.
맞습니다. 위선에 빠진 종교적 모범생의 심리적 구조를 대변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고용과 거래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걸 다 했으니 당신은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아버지의 마음과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던 영적인 고아였네요. 전문가님, 덧붙여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화려한 스펙 이야기요.
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종교적 스펙은 그야말로 당시 최고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순간 그 모든 화려한 스펙을 단숨에 배설물, 즉 쓰레기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걸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진리의 빛 앞에 서보니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쌓아올린 그 거대한 자기의 바벨탑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가장 두꺼운 벽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의 열심을 내세울수록 십자가는 사라진다는 이 무서운 역설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이 쌓은 탑을 부숴버린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적 모범생인 척 위장하는 것을 멈추려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설교 말씀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나 도덕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 이 지점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율법을 포기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철저한 무능함, 즉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터뜨리는 탄식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그 대단한 바울조차도 니제 밑바닥을 보고 좌절한 거네요.
맞습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내가 완벽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걸 폭로하는 엑스레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완벽한 절망이야말로 은혜가 밀려들어오는 문고리가 되는 거죠.
아, 절망이 은혜를 만나는 문고리다. 너무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억지로 위장하며 신앙생활하느라 지친 사람들을 향한 초대였네요.
네, 위선의 난망토에 짓눌린 영혼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라고 선포하셨죠. 이 단어가 빛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상업 용어거든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불순종의 무거운 대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영수증 도장인 셈입니다.
와, 빛이 다 청산되었다. 그럼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벌받을까 봐 아니면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억지로 의무감의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기쁨과 자발적 사랑으로 태도가 완전히 달려지게 됩니다. 억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기뻐서 하는 순종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겉모습만 화려한 현대판 바리새인, 즉 종교적 짝퉁이 되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찌질함을 솔직하게 다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 너무나 강력합니다. 외형적인 양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실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들어갔다면 과연 동생에게 건넨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어쩌면 진정한 삶의 변화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던 바로 그 사람만큼이나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찰나의 눈맞춤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십자가 앞에서는 비난받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나나 완벽하게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이 깊고 놀라운 설교 말씀 탐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